오늘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이제 3년 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3년 반 공생애 기간의 이제 마지막 부분, 약 일주일, 십자가 사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와 같은 그 시점이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얼마 남았냐?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 그렇죠? 자,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날이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치질 않습니다.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언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오셨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따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올바르게 읽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바르게. 이거 성경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셨잖아요. 이 목적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내가 잘 이해하고 읽으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에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뭐 교단이다 뭐다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거기에다 내 뜻을 가미하거나 사람의 뜻을 가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전체가 어떤가 이걸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전체 틀이 어떤가 여길 보고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구나 이걸 설명하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그거 전혀 보지 않고 나무하고 풀만 보면은 헤매게 됩니다. 헤매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그 초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단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 소개를 해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수태가 됐어요.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30절 가서 보니까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어서 이 아이를 수태했다. 31절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할 거다.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예수님이 왕국을 설립하러 오셨구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왕국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왕 아니에요. 이 땅 어디? 예루살렘 거기에 왕좌를 두고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다. 자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가서 보면 이 모든 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들이 쫓아다니고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에 19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이셨고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는데 21절 근데 우리가 왜 그분을 쫓아다녔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 이런 압제, 이 이방 사람들이 압제해서 빼내서 구속할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셨어요.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게 예수님 초림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다니엘서 2장 44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바빌론부터 그 다음에 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그때까지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화할 거는가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시고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 왕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면 세상 왕국이 변하는 이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남겨지냐? 유대인들에게만 남겨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는 그와 같은 왕국, 그 왕국을 누가 세우시냐?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왕국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서 펴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에서 소위 얘기하는 박사들이 와요.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왕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이걸 세울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세상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히 유대 지방과 여기 돌아다니시면서 선포한 그와 같은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이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져서 구약 성경에 그 많은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이 유다 땅에 서는 거. 이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정말 제가 뭐라 그럴까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나 가르친 데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교단 신학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지 않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천국이 갖고 왔다 하니까 예수님이 저 천국에 보내는 그 복음 선포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니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시 모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1장 6절에. 그러면 그들이 함께 왔을 때 예수님 이제 부활했어요. 그들에게 이제 다 같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제 부활하셨으니 이때 그 왕국 3년 반 동안 선포하시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그렇죠? 때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어느 때로 연기가 돼?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로 연기가 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말 그대로 미스터리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와 같은 미스터리 시대가 지금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하나를 들어라 이야기하면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워요. 왕국이 지금 연기가 됐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세워져요. 거기에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어디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천년 동안 철장을 가지고 쇠막대기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 이게 성경 이야기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년 반 동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이제 다니셨어요. 이제 절정에 다다르신 거예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 그렇죠?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드디어 이제 유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이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직접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은 12절에서 26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왕이 되면 뭘 해요? 즉위식을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누가 왕이 되면 즉위식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즉위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코로네이션. 왕이 왕으로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하고 하는 그런 일, 이거 하는 그런 행사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이 많은데 그 일들 가운데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건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다.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즉위식을 했는데 즉위식을 하더니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된다. 정말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그 말 그대로 미스터리 아이러니 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셔서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게 무슨 메시지인가? 특별히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아니 왜 왕이 갑자기 죽어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한 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제 일으켜 세우셔요. 이렇게 되니까 종교인들의 박해가 이제 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저 위쪽에 한 20km 떨어진 그 시골에 가셔서 쉬시다가 드디어 가서 보니까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다니 마을로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2장에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가장 사랑하시던 그런 사람들하고 마지막 식사 교제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마지막 식사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종교인들이 나사로 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까지 같이 한꺼번에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1년에, 특히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중에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50일쯤 지나서 오순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신 거죠, 장막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가장 큰 명절, 특히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유월절 행사, 어린 양이 죽는 걸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게 없으면 그 국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그런 명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왕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왕이다. 이걸 오늘 보여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12장 12절에서 19절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가. 글쎄, 제가 2000년에 거기 살았어도 저도 갔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갔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몰려드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뭐라고 외치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왕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군중들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거기 보니까 한 어린 나귀를 이제 제자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타시니까 타신 이유가 나와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호산나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지금 누구라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렇죠? 우리를 왕으로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염원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그거 지금 바라고 호산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건 어디 나오느냐? 시편 11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메시아 시편 22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한 그런 시편이 시편 118편이에요. 118편의 내용이 참 귀중한 게 많이 나옵니다.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거 들어보셨죠? 많이. 이게 118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이걸 따서 주일이 이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날은 이날은 이거 부르잖아요. 이날이 그날이 아니에요.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날의 원래 문맥상은 그런 날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26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대를 그대로 수용해.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 그대로 즉위식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갑자기 이 시편이 나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이거 좀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전 봉헌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160년 전에 저 위에 시리아, 바로 위에 시리아, 거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통치했는데 거기에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다 그래서 누구라 그랬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돼지를 죽이고 돼지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해서 성전을 더럽게 만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보통 마카비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구출자들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 다 물리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12월 25일 지금의 12월 25일경에 발생이 돼서 그 이후로 빛의 축제 한우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때 누가 나타났냐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굉장한 장수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혁명군을 이끌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이 그리스 사람들 내쫓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 생각 속에 혹시 유다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시편을 낭송했냐. 시편 118편을 낭송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부흥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고 한 게 그게 150년, 16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메시아 시편 특별히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그분을 맞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출하실 이런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500년 전쯤에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대언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15절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아 그 얘기하면서 너희의 왕이 오는데 이 왕이 이런 뭐 느부갓네살 뭐 아니면 카이사르 이런 사람처럼 커다란 왕좌 이런 데 앉아서 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볼품없는 나귀. 나귀는 그래도 왕가의 짐승이에요. 왕들이 주로 나귀나 노새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왕가에 속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무슨 축가와 그다음 대포를 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왕이 오는 게 아니다. 조그만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 거기에 타고 오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스라엘 땅에 온다고 500년 전에 스가랴 대언자가 대언했는데 그 대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이걸 성취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면 그 나귀를 기적적으로 데려오는 그런 내용들도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데려온 이런 과정까지 이미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 되기에는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하나 다 인도하셔갖고 그래서 그 나귀를 데려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가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오늘 여기 많은 대중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국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냐? 내가 왕은 맞는데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 느부갓네살 이후에 고레스 또 그리스 제국이 되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알렉산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니까 많은 카이사르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커다란 왕좌에 앉아서 그렇죠? 왕관을 쓰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수많은 축하 행렬이 따르고 수많은 군대가 그렇죠? 같이 행렬을 하고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은 왕인데 그래서 왕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어느 왕이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수도가 되는 그 도시에 그래서 들어가면서 즉위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단히 화려한 그런 행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겸손하게 조그만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걸 가서 직접 눈으로 본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메시아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고 맞아들였다. 그렇죠? 이 기적을 행한 거 이런 사실을 이런 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이 결론 내린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저자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다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그냥 덜컹하는 거예요. 저거 로마 사람들이 듣고 이러면 말 그대로 폭동이 일어나고 뭐 혁명으로 간주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와갖고 싹 쓸어버리면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다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겠구나. 점점 더 결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을 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니까 19장 39절에 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9장 39절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거기에다 끝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말 하지 못하도록 꾸짖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성전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왜 그래요? 내가 메시아로 정말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저 성전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이렇게 확신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갖고 그리고 이제 도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왕으로 오신 분이 우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왕이 된 날이니까 공식적으로 왕으로 자기 자신을 천명한 그런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그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걸 선포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4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돌아보는 때. 이게 돌아보는 때라고 돼 있는데 이제 아마 다음번에는 있는 그대로 번역이 되면 너를 방문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Visit.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방문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방문하되 특별히 유대인들을 지금 방문했잖아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내가 메시아로 와서 말 그대로 너희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방문하고 메시아 표적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보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였는데 알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성전이 훼파가 되고 그렇죠? 예,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 그 예언의 말씀이 40년 이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너희가 다 축출이 돼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악한 일들이 생긴다. 이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그걸 그 도시를 보고 그 도시에 그 무지한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뭐냐. 19장 45절 그 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 팔고 성전 뜰을 가로지르고 물건을 날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청소해서 내쫓으시는 성전 청소하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 백성이 눈을 멀게 만들어서 와서 열심히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초림이 아니고 어느 때 오세요?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종교인은 뭐예요? 형식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주일 성수 한다 그래. 11조 한다 그래. 헌금을 한다 그래.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왕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 그리스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이걸 지금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가셔서 17장에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어떤 데 신경을 쓰기 시작, 신기한 거 듣는 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거, 신기한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거리를 불문하고 가서 거기 가서 찾아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의 귀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까지 이 유대 땅에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저까지 한 번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렇죠? 이게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배를 타고 이제 왔겠죠. 그렇죠? 예,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걸 구했냐?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렇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표적을 행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21절에 우리가 표적 아니고 우리는 뭘 원해요?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그리스 사람들이 나타나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초림의 1차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 이게 예수님의 1차 목적이 맞습니다. 근데 복음서 전체를 가서 보면 여러 곳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암시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구절에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예, 이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일단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동방에서. 요한복음 10장 1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면서 여기 우리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도 있다. 다른 양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고 11장 52절에 가니까 가야바가 이제 대언해. 예수님이 죽는 거 대언해요. 그 죽는 거 대언할 때 요한이 뭐라고 해석하냐.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예, 예수님에게 속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는 거,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대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에서 와요? 동쪽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고 예수님 이제 죽으실 때가 되니까 이번엔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동방에서 왔어요. 이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땐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 끝나면서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죠. 지금 구약입니다, 아직. 지금 구약이에요, 아직. 예, 십자가 사건이 이제 열리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방인들도 여기 참여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를 요한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기사, 다른 데는 기록이 되지 않은 이 기사, 물론 일어났던 그런 실제 사건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예, 이제 빌립과 그다음에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제 그들이 뭐 그 제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아, 그런데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아 이분이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영광을 받는 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기대하고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뭐라고 해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그것도 진실로 한 번 나오면 예, 그 진짜 믿어야 되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연거포 진실로 이게 진짜 말이다 진짜다 진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나처럼 죽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거기 쫓아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막 왕이 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내 생명을 내놓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진짜 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밀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 밀알이 있어요. 여러분 밀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밀알 안에 지금 있는 밀알하고 똑같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그 후손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렇죠? 아예 갇혀버려요. 그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죽으면은 이거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게 수백 개가 나오자 하나에서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또 퍼지면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수천억 개 이와 같은 밀알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밀알이 있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갇혀갖고 그래 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야 예, 거의 유사한 그런 그 밀알들이 수천만 개가 부활이 돼서 다시 나타나고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은 왕인데 나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와 똑같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카이사라나 이런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죽어서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밀알로 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세상의 왕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구상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왕국이 다시 이 땅에 이제 세워져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예루살렘에 왕좌를 두시고 다스리시는 말 그대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걸 간직한다. 어휴, 그러면 이거 생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 자살하라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뒤 문맥이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전체 문맥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야망과 욕망, 주님을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있으면 그것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나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말 그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생명 얻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죽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나 자신에 대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까? 유명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훌륭한 무언가를 남겨놓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뭐냐? 어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를 했어요. 연주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부단히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한 거예요. 그의 뛰어남은 뭘 통해서 왔냐. 죽음을 통해서 온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일을 다 지워버리고 바이올린 연주 하나 그걸 위해서 인생을 바치게 될 때 그때 천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천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이것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어느 면에서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비슷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죠. 또 다윗 왕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목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 자기가 가진 걸 개발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그게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목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정치가도 될 수 있고 교육자도 될 수 있고 사업가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어야 돼요. 욕망에 대해 죽어야 돼요. 한 가지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는 게 뭔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 희생물. 예, 여기 가서 보면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데 그거를 죽은 걸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걸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냐?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죽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거.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희생물,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죽는, 나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 죽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수십억 명이 생겨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죽여야 그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금 며칠 전에 왕으로 오셔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냐? 먼저 십자가, 크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운, 왕관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거다. 크라운이 먼저가 아니고 크로스가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게 뭐냐?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먼저 십자가,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영광, 이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는 미랄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와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종교인이 돼. 하는 모습은 다 뭐 예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면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도대체 지금 성경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반성을 해봐야 돼요.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한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열 번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일단 킹잼 성경을 한번 바꾸신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을 극진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종려나무를 들고 그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 저 이방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보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죽지 않은 예수님 우리에게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프리젠트,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동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똑같은 밀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흥황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흥황하게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왕이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근데 그 왕이 이 세상의 보통 왕들과 달리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고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부활의 왕이라고 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왕을 따라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응을 해서 내 자신에 대해 죽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성도들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